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 주님께 참 감사드리고 또 우리 선생님의 가족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도 참 떨리고 어려울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저 또한 앞에 나와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참 떨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특히 좀 많이 분주하고 우리 박로사 형제님의 가정 안에도 여러 또 어려운 일들이 생기셔서 같이 기도하고 또 같이 협력해서 일들을 처리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도 잠을 잘 못 자는 부분이 생겨서 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아침에도 주님께서 기도할 때 좀 맑은 정신을 주시고 준비시켜 주시고 또한 많이 기도하게끔 하셨는데 그 주님이 주신 말씀을 잘 베풀어지고 또한 잘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기를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아침에 조금 몽롱한 이렇게 생각이 있었는데 정병희 형제님이 이리 와봐 그러더니 커피 한 잔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지금도 이렇게 제게 필요한 찬양을 또한 저에게도 주신다는 마음이 들어서 참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하나님 말씀 우리 요한복음 1장 같이 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높이 들림을 받으시길 원하오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고정되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충만하게 주님을 알고자 합니다. 우리 특별하게는 우리 사랑하는 변호사 형제님 가정 참 주님께서 크신 위로와 긍휼로서 베풀어주시고 참으로 그 가정을 더욱더 주님의 사랑의 끈으로 하나로 묶어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또한 주님 말씀을 대합니다. 온전히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 드러나시며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감사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14절에 있는 부분 중에서 한 부분을 읽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옛날 러시아에 캐서린이라는 여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왕이 권세가 워낙 대단해서 자신의 궁전에다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그 50개가 넘는 그 주들, 러시아에 있는 주들의 사람들을 보내서 그 나라의 가장 아름다운 여인들의 초상화를 하나씩 그려오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약 850여 명의 여인들의 모습을 보통 미혼 처녀들이죠. 미혼 처녀들의 모습을 아름답게 초상화로 그려서 그곳에 가져와서 벽에 걸도록 했다고 합니다. 근데 조금 신기한 것이 우리 같으면 자신의 권세가 많고 대단한 여왕이라면 내 얼굴을 어떻게 보면 850개 정도 이렇게 걸면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혹은 어마어마하게 큰 사진 같은 그런 초상화를 만약에 실사처럼 뽑아가지고 벽에 걸고 왔습니다. 근데 그 여왕은 그게 아니라 그 러시아에 있는 수많은 여인들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초상화로 그래서 걸었다고 합니다. 근데 신기한 것이 그 안에 하나의 은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각기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지만 그 안에는 예를 들어서 여왕이 좋아하던 음식의 어떤 그림이 있고 여인이 어떤 그 음식을 먹는다든지 혹은 여왕이 좋아하는 뭐 생활 방식의 모습들, 여왕이 평소에 하는 뭐 제스처들, 혹은 여왕이 좋아하는 꽃을 들고 있다든지 각기 하나의 그림들이 하나하나 여왕을 표현하는 하나하나의 모습들을 통해서 이 모든 그 러시아의 아름다운 여인들이 흠모할 만한 사람이 바로 이 여왕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그처럼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66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들 안에는 주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드러내어 주고 계십니다. 단지 성경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피조물들 안에는 주님의 손길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은 하늘을 보면서 말하기를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19편 1절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늘을 보면 사실 오늘 같은 날도 좀 뿌옇지 않습니까? 근데 햇빛조차, 햇빛이 아니죠. 그 달빛조차 그리 크게 여기지 않을 그 어두운 그 밤하늘에, 사막의 밤에서 하늘을 바라보겠다면은 워낙 맑고 땅에는 다른 불빛이 없다 보니까 은하수가 말 그대로 쏟아지듯이 쫙 펼쳐진 그 모든 놀라운 하늘들의 광경을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이 별들과 이 모든 놀라운 것들 안에서 주님의 손길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백성을 향하는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가서에서는 이처럼 표현했습니다. 나는 샤롤의 장미요 골짜기의 백합이로다. 딸들 가운데 있는 나의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 같도다. 아들들 가운데 계신 나의 사랑하는 이는 숲의 나무들 가운데 있는 사과나무 같으니 내가 그분의 그늘 아래에 앉아 크게 기뻐하였고 그분의 열매는 내 입에 달하도다. 그분께서 나를 잔치집으로 데려가셨으며 내 위에 나무끼는 그분의 깃발은 사랑이었노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별들 혹은 솔로몬이 말하는 것과 같이 장미꽃 한 송이 백합 가운데서 주님의 손, 그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하며 사과나무 아래 편안하게 앉아서 주님의 사랑을 또 한번 생각해 본다는 것이죠. 우리가 참 이 핍박이 아니죠. 이렇게 좀 삭막한 사회에 살다 보니까 우리 감정이 메마를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크게 입었던 그 시점, 주님의 복음을 들었었을 때 그때의 감격이 지금 여전하신지요.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을 한번 생각하며 목도하면서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좀 이 시간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는 시간을 한번 갖고자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66권의 책이 있습니다. 오늘 66권의 한 장 한 장을 다 하게 되는 시간이 1분씩만 하더라도 66분이 되기 때문에 아마 저 우리 진수가 먼저 잠이 들거나 예, 혹은 피곤한 제가 먼저 잠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고 그 중에서 여러 부분들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셨던 부분들을 같이 한번 생각해보기 원합니다. 창세기를 한번 생각해보시기 원합니다. 창세기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것처럼 그처럼 설명하신 것처럼 이 창조주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선포로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이 모든 문제들의 이유가 죄로부터 시작되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이 땅에 들여오시고자 하여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한 민족을 이루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어떠합니까? 이집트 땅에 들어갔을 때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죄로 인해서는 우리가 모두가 구원받기 전에는 주님을 알고자 원하지만 주님의 긍휼이 없이는 주님의 구속이 없이는 다 죄의 종이 되어 이 진노 속에 주님의 진노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린 양 유월절의 그 피뿌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출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대가를 통해 우리가 모두 다 구속 즉 노예살이로부터 주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보게 되게 됩니다. 레위기는 어떠합니까?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자 할 때 먼저 생각해봐야 될 것은 내 방식, 내가 원하는 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주님께 다가가고자 한다면 주님의 방식, 주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레위기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 또한 구원받은, 구속받은 자녀들이 거룩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그 길들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 보게 됩니다. 민수기는 어떠합니까? 광야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활할 때 내가 지혜가 많지 않고 또 내가 돈이 많지 않고 내가 연약하고 어렵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어떠합니까? 바로 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꾸 잃어버리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기억하기 위한 책으로 신명기를 또한 허락하셨습니다. 여호수아기는 또 어떠합니까? 여호수아기는 약속된 땅에 들어가서 주님께서 하나하나 그 성과 도읍들을 그들에게 약속한 자들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이 모든 것들에 대장되어 주신 분이 여호수아, 즉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주님, 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사사들의 이야기들, 주님 없이는 자꾸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들 또한 보여주시지만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출할 자를 보내주셔서 주님께서 베풀어주시는 주님의 긍휼이 얼마나 반대로 풍성한지를 주님은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어려워할 수 있지만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간다면 주님은 도울 만한 손길을 다시 한번 허락하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다시 나가십니다. 구속자를 얻은 룻기나 수많은 대언자들의 책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지키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만약 신실하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믿는 모든 믿음은 다 헛것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말씀들에 따라서 내가 약속한 것을 분명히 지킨다 말아야 했지만 예를 들어서 나의 모습이 참 하나의 죄를 주님께 지었어요. 큰 거를 지었어요. 이거는 용서받을지 못할 것 같아요. 만약에 그 모습만 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들을 어기신다면 우린 이 안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셨다면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대언자들의 글들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또한 다시 오실 메시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을 모든 상급과 유업들, 우리가 얻을 은혜와 긍휼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께서로부터 얻는 것만을 말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섬기며 사랑할 만한 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보여주며 우리가 우리 자녀도 오잖아요. 이렇게 명령해서 꼭 해!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자녀들이 부모가 두렵고 무섭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행하기만 한다면 참 부모로서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근데 그 자녀가 아버지를 너무 많이 사랑한다면 아버지가 하나하나 이야기한 것들에 너무 기쁘게 반응하며 즐겁게 순종할 것입니다. 아담은 불순종한 사람이었지만 마지막 아담,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을 통해 우리는 기쁘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이 내 마음 안에 가득하며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었을 때, 이것이 또한 나의 힘이 되었을 때 우리는 기쁘게 주님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며 이 약속들이 나의 것인 것을 우리는 발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았던 시편들과 허락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지혜인 것을 말하는 자, 잠언과. 하지만 이 주님이 주신 이 지혜가 지혜를 우리가 받는다 하여도 주님을 잊고 산다면 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다는, 즉 이 모든 것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절실적으로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전도서라. 또한 반대로 아가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한다 하여도 내가 바라는 것은 왕이신 그분께서 나의 신랑 되시고 내가 그분의 사랑 안에서 내가 사랑받는 그 신부라는 것을 발견하는 그 아가서 말씀이나, 이 구약들은 무엇을 위해서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며 또한 우리가 어떠한 존재임을 드러내어 보여주십니다. 즉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래는 죄인으로 태어났었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 구약이 말합니다. 즉 오실 메시아를 위해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향해서 이 초점이 맞아 들어가는 것이 이 구약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신약으로 나오니 이 약속되신 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시작되게 됩니다. 복음서가 몇 개 있죠, 여러분?
네 개.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에스겔이 그룹을 바라보았을 때 그의 얼굴이, 그룹의 얼굴이 네 개였다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있는 네 개의 짐승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있습니다. 근데 그 얼굴들을, 그리고 그 동물들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하나는 사자요, 하나는 소요, 하나는 사람이고, 하나는 독수리였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어떠한 책인지를, 즉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사역이 어떠한 사역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잘 드러내어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마태복음을 우리가 가끔 성경책을 이제 구약이 좀 어려우면 신약으로 돼가지고 올해도 1독을 해야지 하고 딱 펼쳐보면 마태복음에 뭐가 있죠, 여러분? 1장에 누가 누구를 낳고 하면서 계속 누가 애들을 낳는 것만, 계속 낳는 얘기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좌절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왜냐면은 유대인에게 필요한 것은, 유대인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셔야만 하냐면은 그분은 왕이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약속된 메시아 왕, 메시아 왕이 되려면은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겠죠. 같은 민족이어야겠죠. 그리고 약속에 따라서 유다 지파여야만 합니다. 게다가 또한 다윗의 자손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왕가의 씨에 해당되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자신이 왕임을 족보로서, 계보로서 드러내어 주셔야만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그래서 예수님은 이 족보로부터 시작해서 설명하기 시작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쯤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뭐가 나오죠? 산상수훈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과거에 구약에서 나왔던 율법에 대한, 율법이 지니고 있었던 하나님의 그 마음, 원래 이게 어떠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하나님께서 더욱더 설명해 드러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왕이신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이 왕이 되면 뭘 해야 되죠? 보통 칙령을 내리고 그 법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함무라비 법전, 옛날에도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왕이 되면 자신의 어떤 기준과 계획들을 분명히 보여줘만 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와 같이 단지 어떤 법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원래 가셨던 그 계획들에 대한 좀 더 진지한 그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주님의 법의 기준이 얼마나 높고 뛰어난 것인지를 이 부분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또 생각해보게 되면 로마인들을 향해서 보여주고 또한 비춰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의 계보가 필요할까요? 그 당시 정치적으로 보면은 로마인들이 점령했습니다. 유대인들을요. 그러면 식민지의 왕이라는 것이 로마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콧방귀를 낄 만한 부분으로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보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로마인들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우리 역사를 통해 생각해보게 되면은 로마인들은 첫 번째로 굉장히 군인이었습니다. 군인이었기 때문에 막강하고 완력으로서 모든 유럽을 통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은 콜로세움이나 혹은 모든 길들은 로마로 통한다. 그 말과 같이 대단한 건축가였습니다. 뭔가를 잘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부지런하고 또한 힘이 센 그런 모습의 위인들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성있고 뛰어난 장군이나 그와 같은 위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앙망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여러가지 산상수훈이나 이와 같은 가르침들에 대한 빈도보다는 예수님이 얼마나 뛰어나며 명예롭고 참 우리가 바라보았을 때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심을 좀 더 부각시킨 책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누가복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은 그리스인들을 향한 그리스인들이 바라보았을 때 알고자 했던 그 완전한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의 얼굴이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얼굴. 누가복음은 그리스인들에게 먼저 보여주는 책이었다고 하는데, 여러분께서 또한 잘 아시다시피 그리스 사람들은 철학자지 않습니까? 철학. 우리 그리스 철학 잘 알지 못하더라도 한 번쯤은 들어보았습니다. 그들은 과학과 철학에 참 심도 있게 심취되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문제들의 이유가 무엇일까? 또한 완전한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 것일까? 완전한 것들을 향한 추구하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누가복음에는 또한 계보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계보는 예수님부터 해서 아브라함까지 꼭 마태복음처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 이상으로 더욱더 올라가서 아담까지 다르게 됩니다. 즉 완전한 사람이 누구인가? 첫 번째 아담이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지만 이 마지막 아담, 예수님까지 달아나는 그 계보들을 통해서 이 마지막 아담이신 이 예수님이야말로 완전한 사람, 순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끄시는, 생명으로 이끄시는 주가 되신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보의 한쪽 끝은 불순종했던 그 아들, 반대는 예수님이 있으심으로 이 순종을 통해서 세상의 죄를 제거하시는 그분인 것을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누가복음 2장 52절은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매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호의를 입으시더라. 이것은 단지 예수님께서 키가 크심에 따라서 지식이 성품이 나아졌다는 것만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호의를 받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즉 대제사장의 역할을 또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대제사장이 하나님께로부터 호의를 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못할 것입니다. 반대로 사람이 바라봤을 때 마치 로마 캐톨릭이 말하듯이 너무나도 근엄하시고 무서우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도저히 그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다른 중재자를 찾을 정도로 두려운 분이시라면, 호의를 받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분이시라면 우리와 같은 죄인들이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에게도 또한 호의를 받으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즉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와 같이 연약한 심정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알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도 완전한 사람이신 하나님의 선택하셨던 그 대제사장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분이야말로 완전하신 사람이다. 우리가 믿고 따르기에 분명한 사람인 것을 누가복음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어떠합니까? 단지 우리에게 드러나 보여주는 예수님이 어떠한 종류의 사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우리는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우리는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독수리는 하늘을 지배하며 하늘을 어느 것보다도 높게 나르는 새입니다. 자유롭게 나르며 둥지를 높은 나무 위에 짓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자유로우신 하나님이시며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하나의 완벽한 책으로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딱 짬뽕으로 만들어서 하나의 책으로 딱 주시지 왜 여러가지의 모습으로 나눠왔겠습니까? 우리는 하나의 프리즘을 통해서 빛이 딱 들어오게 되면은 그 안에서 산란되고 이렇게 빛이 이렇게 펼쳐져 보였을 때 무지갯빛을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의 한 면모만이 아니라 각각 특징적이신 여러 면모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나와주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양하게 발견하게 되고 어떠한 문제라도 어떠한 종류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라도 해결하실 수 있으며 받아주실 수 있으시며 또한 우리를 안아줄 수 있다는 것을 이 복음서들은 조화롭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어떠합니까? 사도행전은 단지 사도들이 행한 그 사역들을 말하는 책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어떤 분은 이처럼 말하더라고요. 사도행전을 조금 다시 그 이름을 붙인다면, 제목을 붙인다면 사도행전보다는 성령행전 이게 나을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와 함께 있으며 복음을 계속 선포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에 따라서 성령님께서는 제자들의 삶에 함께 하시며 역동있게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발휘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같은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역동력 있게 성령님의 자유로운 행로에 따라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써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서신서들이 있습니다. 이 서신서들의 이 내용들에 대해서 에이티 피어슨 목사님은 이와 같은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들의 전 생애와 존재의 영역 내에 임재해 계신다. 이 진리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내포한다. 이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떠한 영역 안에, 예수님 안에 어떠한 것들을 누리고 있는지를 각 책들이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리스도 예수님은 자기 개인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믿는 자를 얼싸 안으신다. 둘째로 그리스도 예수님은 자신 안에 있는 믿는 자를 모든 적대적인 행위들로부터 분리하신다. 셋째로 예수님은 자기 안에 있는 자들을 자기의 생명의 모든 위험들과 원수들로부터 보호하신다. 넷째로 그리스도 예수님은 자신 안에 있는 자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조달하신다. 이 말은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서 보호하시고 우리의 모든 공급이 되시고 외부로부터의 모든 악하고 적대적인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서는 우리가 의롭게 되었음을, 믿음으로서 의롭게 되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율법과 심판과 진노와 영원한 죽음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가 의롭게 되어 의롭다 칭함을 받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 안에서 거룩함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는 그리스도 밖에는 죄와 하나님과의 분리가 있으며 희망 없는 노예 생활이 정욕의 노예 생활로서 정욕에 사로잡힌 삶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가 정결케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해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며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 밖에는 정욕과 세상과 자아 안에서 율법에 따라 정죄를 받지만 반대로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이 모든 것들 정욕과 세상과 자아와 모두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자고 주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믿음의 영역을 넘어 우리의 삶의 행동에도 삶에 있어서도 실제 삶에 있어서도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으로써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가 지금 못을 손에서 빼고 내려왔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고 말하고 이제는 우리는 이 못 박힌 채 주님의 죽으심이 믿음으로써 정말 시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 15절을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고 새로운 피조물만 있느니라. 에베소서는 그리스도 밖에는 이 땅에 속한 생활의 얼매여서 육신적인 속성과 정욕들 그리고 다툼과 싸움들이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들림을 받아 하늘의 이 모든 복된 것들을 누리며 산다는 것을 또한 주님의 교제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이 모든 은혜들을 체험받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비록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지만 예수님은 자신은 모든 만족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서신서들을 대한 내용들을 저 또한 다 알지 못하고 저 또한 입이 우둔해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우리가 믿기로는 성경 하나하나 이 모든 성경들의 기록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이심을 드러내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하나 이어져 나아가 올 때 우리는 클라이막스로 점점점 치닫게 됩니다. 그건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우리의 미래까지도 밝히 알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5장을 잠깐 조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읽기에는 좀 내용이 많지만 조금 요약을 해서 몇몇 부분들을 보게 되면 요한이 이 봉인된 이 말씀을 땡자가 아무도 없는 것 같으니까 너무나도 슬퍼서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5절을 보시게 되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이르되 울지 말라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으므로 그 책을 펴며 그 책의 일곱 봉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또 내가 보니 보라 왕자와 내 짐승의 한가운데와 장로들의 한가운데서 전에 죽임당한 것 같은 어린 양에서 서 계시더라. 자,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이 순간 예수님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로 말하기를 5절에서 예수님이 사자, 왕으로서 보여주게 됩니다. 엄청난 사자입니다. 이 사자는요. 영어로 보시면 라이온으로 되어 있습니다. 6절을 보게 되니까 전에 죽임당하신 것 같은 그 어린 양께서 이번에는 어린 양으로서 보여집니다. 좀 더 이렇게 초점이 이렇게 모여지게 된다면은 사자는 왕을 또한 설명하고 있지만 어린 양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던 주님의 어떤 대속된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사역인 거죠. 예수님의 사역이니까. 근데 이 우리 같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풍성하게 하며 내가 모든 것들을 이룬 집안에 있는 모든 어떤 돈들을 누군가 내가 나에게 왔다고 해서 손님이 왔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좀 더 심하게 말하면 내가 과거에는 원수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제는 나의 집에서 같이 산다고 생각한다면 그에게 내가 가진 모든 이 부유한 것들을 마음껏 나눠주시겠습니까? 그런 게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한때 원수라고 여겼던 사람이라면 근데 예수님은 뒤에 보시게 되면요 10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라 하더라. 이게 원래 앞에 나왔던 왕이었던 사자였던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하는 거였고 어린 양을 통해서 제사장이었던 주님의 대속을 설명했는데 이제는 그 주님의 어떤 직분들 그 명예로운 그 이름들이 우리에게 또한 허락될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느낄 그 감격은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주님께서야말로 이 모든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시라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12절은요. 그들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시도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이 모든 성경의 기록들은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것들이 많으셨으며 또한 이 계획들에 따라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이 또한 실제로 어떠한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앞으로 또한 우리가 장차 하늘나라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이 놀라운 감격들 안에서 살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삶을 살고 있을 때 어떠한 삶을 살아야만 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말하기를 예수님께서는 보배로 산 돌이었다 말씀하시며 너희 또한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인 집을 건축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돌, 그러니까 돌이셨던 것과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보배로 예수님과 닮은 그와 같은 거룩한 돌로서 우리를 삼아서 교회의 일부분으로서 하나하나의 건축물로서 건축의 돌들로서 삼아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모습은 내가 담고자 해야 될 목표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목표가 무엇이십니까? 네. 제가 알기로도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분들은 돈이 목표가 아니실 거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혹은 뭐 명예나 혹은 뛰어난 지식이나 이런 것은 아니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가 마음적으로는 분명히 예수님이 나의 목표라고 내가 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말하실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이 혹은 내가 행동하는 것이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하고 있는지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말하는 것처럼 말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모든 행실에 있어서 주님이 거룩하듯이 거룩한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깨어서 살고 있지 아니한다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무의식 쪽에서는 생각하고 여기고 있는 것이 믿음의 것이 아니라 실적으로는 나는 내가 바랬던 것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 속에서 꾸미고 하나하나 채워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간 미묘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은 성경에 나와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계속히 피를 흘려주셨던 그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지식만의 충만이 아니라 또한 단지 사람에게 드러나는 은혜로운 모습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둘만 있었을 때 내가 무릎을 꿇고 주님께 눈을 감고 또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나의 모습이 정말 은혜로운 사람인지 혹은 지식으로는 머릿속이 충만한데 마치 바리새인의 외식과 같이 머릿속으로 아는 것이 너무 많은데 주님처럼 행동하며 담대하며 거룩한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처음 읽었던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단지 예수님의 모습만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닮길 바라는 예수님의 모습을 또한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잠깐 눈을 감고서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지 주님을 닮도록 우리의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혹은 나의 모습 안에 주님께 고백드려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구하실 것이 있다면 특별한 다른 시간을 찾지 마시고 이 시간 주님께 마음으로써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듣고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의 눈이 목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 우리가 참으로 담고자 하는 것은 나의 모습이 더욱 나아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마음 안에 자정하시는 하나님께서 높이 들림받길 원합니다. 온전히 우리의 삶 안에 어떠한 작은 티끌과 같은 죄의 모습이 있거나 주님께 아직 고백하지 아니한 나의 육신적인 모습이 있다면 주님께 참으로 우리가 털어놓고 우리가 치유받으며 깨끗이 고침받아 자유로운 새와 같이 기쁨 안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쁨들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계획하신 것들이 우리의 계획보다 참을 뛰어나고 높은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빌었습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22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26장입니다. 조용히 예수님 보라.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라본 예수님이 참으로 어떠한 하느님이시며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참으로 주님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이 많으시며 또한 진리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도록 매일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치시겠습니다.